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의 동족들에게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그가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의 절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스데반의 설교의 절정은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설명해 오면서 그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그는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성전도 없었던 그 오래전에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한 사람 메시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였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에도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동생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의 족보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 형들의 불신앙적인 그와 같은 행동이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있어 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이 그들의 조상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불신앙이 그들 조상들이 했던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고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세 번째로 제시한 인물은 모세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지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막과 율법과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예언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즉 율법과 성전과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그들의 신앙,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스데반의 설교의 그 내용을 따라서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스데반은 어떻게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성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성막과 성전을, 즉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성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과 45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 살펴보아서는 안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먼저 주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장막, 그것이 성전의 원형인데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증거의 궤가 있었는데, 왜 증거의 궤라고 불리는가 하면 그 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궤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장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의식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막의 외형은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장소가 이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막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기에서 이 성막을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위한 용도, 성전을 자신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착되어 있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에 대항해서 이 성막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4절과 4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 성막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윗 때에 이르러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성전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준 그것을 조상들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뭐 성막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에 이르는 그와 같은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를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들이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새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매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막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장막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장막은 하찮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이 증거의 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이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바알의 신당, 그 바알의 발밑에 있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진정한 용도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의 용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법궤를 안치하였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무 산골이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어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법궤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숨겨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의 올바른 용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리석게 자신들의 삶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법궤를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이 법궤를 통해서 더 이상 이 가증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을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때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다윗대가 되었어야 비로소 이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윗성 그 시온성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막을 한번 가지고 오려다가 하나님의 규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큰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 있기를 즐거워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이 죄악 가운데 평안을 모르는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과 49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했던 그 말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부러지는 지점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 유대인들과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결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는 이 율법의 진정한 용도는 그냥 제사 드리는 그 곳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진정한 용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을 깨끗케 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에 의해서 종교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대체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전은 진정으로 죄 가운데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는 이 평화의 복음이 가득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절대로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를 생각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죄는 이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곳으로 변질시키고 그것을 우상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죄를 범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그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는 악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에 우리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종교적 행위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이 앞에서 한 모든 설교를 이 공회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데, 그가 어떻게 적용한다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 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막이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배교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설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스데반이 지금 앞에서 한 모든 이야기를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같이 이제 그 의인이 왔을 때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사와 율법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잡아 죽인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공경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 의의를 행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모든 제사와 성막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적용은 정말로 유대인들의 그 정신을 강타하는 놀라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과 조상과 전통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그들이 가진 모든 생각이 실상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하나님을 배역하던 자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스데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과 성막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라고 고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이고 스데반을 심판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곧은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곧은 목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만하게 된 것은 실제로 그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자신들의 조상을 자랑하였고 자신들의 조상이 받은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자랑할 것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이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돌보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 즉 율법과 조상과 성막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조상과 율법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삶,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사드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율법을 자랑하고 성막을 자랑하고 조상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과 성막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교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성막과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의 이와 같은 육신적인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진실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올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태로운 어리석은 신앙의 상태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들이 약속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약속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육신의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영적인 무지와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는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오래된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것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듣지만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다,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항상 공허한 말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에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애통히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없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권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렸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세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그 찔리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주님을 외면하였고 배척하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그렇게 높이는 율법도 성전이 가리키는 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거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지는 않고 육신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버림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마지막 증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분명한 변호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불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거역하고 죽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의 산물인지를 그가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그 말들이 맞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였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은 자신을 향하여 죽이기 위하여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그 신앙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원한과 그 무서운 그 광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죽이고 그렇게 무시하였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은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악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넣어주신 말이었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과연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처럼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죽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살고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한 어떤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